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저희들이 또 우리 강림절 주제인 평화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 말씀도 평화를 생각하고 제목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기록을 보시는데요. 먼저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갑자기 산타클로스인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와 가짜 평화를 먼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참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산타만큼 적합한 이야기도 드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를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모아 가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못지않게 등장하는 인물이 산타클로스죠. 네. 그 쇼핑몰마다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코너가 등장합니다. 제가 모레 간 지가 꽤 돼서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모레 데려가서 산타 코너에 데려가지고 사진도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산타 코너가 등장하고 또 아이들 사진 찍고 그러죠. 근데 산타 보고 우는 아이들도 있죠. 겁이 나가지고. 또 어떤 아이는 산타를 괜히 발로 차요. 달게 되는 아이들도 있고. 뭐 하여간 지금도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산타에 대한 느낌은 단지 선물과 연관된 인물 정도로 그 산타의 위상이 많이 변질됐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아이가 산타클로스 이러면 산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산타클로스 얘기 별로 안 해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얘기해주면은 산타클로스 가짜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그런 얘기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또 뭐 가짜 얘기하나? 그럴까봐 산타클로스 얘기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구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구식일까요? 가짜 이야기일까요? 가짜 얘기로 만든 게 문제지 산타클로스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디 저기 노스폴에서 뭐 저기 썰매 끌고 오는 그 산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는요 사실은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드린 실제 존재한 인물입니다. 그런 진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아이들의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산타클로스의 진짜 이름은 아실 거예요.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성 니콜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발음을 어린아이들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을 거치고 결국 맨 끝엔 더치 언어를 거쳐가지고 나온 게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인트 니콜라스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이 다 이슬람 지역이지만 이분이 살았던 이 주후 4세기 경에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기록을 하면서 나온 그런 기록들을 보면 어디를 주로 많이 다녔나요? 선교 여행을. 터키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도 있었던 곳이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슬람 지역이 아니라 교회가 많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는 예수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면서 지냈던 매우 모범적인 크리스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세인트 니콜라스가 어느 가난한 집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래요. 그거 너무 가난해가지고 딸이 셋 있는데 세 딸들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결혼 못하나? 이해가 안 되시지만 그 당시에는 결혼하려면은 지참금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했다 합니다. 여인이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할 집에 줘야 되는 거예요, 남자 집에. 예, 그 다우리를 많이 줘야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요즘은 그래도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 하여간 당시에는 지참금이 없으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렵죠. 그런데 아버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호라비 혼자 세 딸들을 키우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포기를 하고 그냥 너희들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 결혼도 못할 바에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어떤 집에서 일을 하면서 좀 지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예요. 이런 가정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 산타클로스가 그 세 딸들의 지참금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것도 그 주인 몰래, 그 아버지 몰래 주머니에 금덩어리들을 넣어가지고 새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그 집에 몰래 던져준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가 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저 양말 같은 거 걸어놓고 뭐 그런 거 장식하죠? 그래서 양말이 아니라 사실은 주머니예요, 원래는. 예, 뭐 산타 양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원래는 주머니고 그 주머니 속에 보통 산타가 굴뚝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산타가 아니고 진짜 산타클로스는 그런 주머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줬던 거예요. 예, 해피 엔딩이죠. 예. 그렇게 구제와 주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던 이 세인트 니콜라스. 즉 산타클로스는 후에 가장 극렬하게 악한 그 황제 로마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목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지금 있겠죠, 주님 나라에서. 여하튼 그의 공적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산타클로스와 선물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산타클로스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 가정들이 선물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건네주시거나 그럴 때 산타클로스 이야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쇼핑몰에서 보는 그 산타가 아니라 진짜 산타, 진짜 산타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름다운 신앙 행적을 잘 기억하고 그 모방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움을 많이 나눠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있고요, 가짜 상품 선전용 산타 이야기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또한 진짜 평화가 있고 가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참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과 함께 진짜 평화의 진실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역사에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평화를 알고 믿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 어떤 전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1800년도, 1900년도 초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라는 그런 신학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와 같은 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 미슬라이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화 이런 게 진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신화적인 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목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사람의 역사에 한 순간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게 되는데 1절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절의 맨 처음에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는 그냥 멀고 먼 옛날에 이런 어떤 전설 얘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특정한 그때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순간에 라고 못 박아서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밝혀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호적 등록,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충돌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그렇게 딱 역사의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자체가 허구라는 것을 밝히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면 되겠죠. 역사에 그런 기록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전혀 없는 얘기다. 그럼 봐라. 성경은 다 가짜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런 작업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가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매우 모든 그 기록에 있어서 아주 섬세하고 당시에 인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관할 행정적인 어떤 그런 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연구를 해가지고 허점을 발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된 그와 같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램시라는 아주 유명했던 영국의 사학자가 있어요. 우리 근대 역사학계에서 최고의 그런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의 어떤 역사 기록도 봐도 잘못된 건 많은데 이 성경 같은 거야 뭐 별거 아니지 조금만 연구하면 금방 문제가 드러날 거야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이 한참 연구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사람이 지은 말이 아니구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불신자에서 성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해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했고 그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을 또 성경 이외에 기록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출신 역사학자였습니다. 주 1세기까지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이스라엘과 로마 역사를 기록을 했는데 한 가지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호적 등록은 주후 7세기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봐라 뭐 예수가 이 주전 몇 년 전 그 다음에는 길어봤자 이 주후 1세기부터 시작이 돼야 하는 인물인데 7세기나 지나간 7년이나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막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2절에 출발이 이렇게 돼요. 이 호적 등록은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통적으로 있을 때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호적 등록을 요세푸스가 얘기했을 뿐이지 그래서 7세기라고 얘기했지 첫 번째 호적 등록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오히려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세상 역사에 허점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성경보다 더 정확한 세계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배경적인 그런 기록이 없다. 모두 다 인정을 해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진짜 평화와 연관될 때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한순간에 오셨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결코 예,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지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짜 평화는 이렇듯 세상 역사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찬송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거든요.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의 순간 하늘 군대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다. 근데 나타나서 찬양하기를 바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부분의 말씀,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세번역 말고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도 같이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요. 즉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또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참 평화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거기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들에게 참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주님께서 편애하시나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평화 주시나 그런 뜻으로 이것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페이버로 하시는 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과 원하시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참된 평화가 있음을 선포를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그거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관계가 뭔지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아주 원치 않으세요.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이런 관계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이다. 즉 사람이 마음속의 생각이 하나님께 품고 있는 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대감이라는 게 뭡니까? 적대감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려고 해? 나는 내 고집대로 내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enmity라고 이렇게 해요. 아주 강한 단어예요. 적대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을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만족이 그리고 모든 의미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육신에 속한 생각, 즉 하나님을 원치 않는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전쟁 중에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전쟁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전쟁은 뭐냐면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적대감을 품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가장 부패한 것이 뭘까요? 성경은 그 답을 얘기해 주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 17장 9절인데 예, 한번 거기다 기록을 해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인데,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으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썩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가장 그 문제가 있는 마음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죠. 그게 사람다운 것이라고 얘기하죠. 가장 감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그 부패된 마음을 승화시키는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상한 그 부패된 마음을 그럴듯하게 긁적긁적거려 놓은 어떤 그런 기록이 있으면 아, 그게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내버립니다. 그토록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부패해서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대감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프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캡틴이라고, 그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 인본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선포처럼,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캡틴이라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것이고 소신 있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봤던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벗어났는데, 그러나 그런 적대감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은 싸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냥 종교에 관심이 없을 뿐이고 하나님, 뭐 예수님 상관 안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 지는 일이 뭐가 있다고 자꾸만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만나보신 적이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도 세상 잘 살고 죽어서도 뭔지 모르지만 잘 될 것 같다는 스스로 만든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심판에서 축복과 영생으로 인생 결과를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에서 기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적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참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평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세요? 세상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평화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가족이 서로 싸우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불을 주러 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방화범 하신다는 거가 불을 주러, 예, 실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12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평화 파괴자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 있을 때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은 극렬할 것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하다 그래서 뭐 보면은 얼굴이 그냥 붉으락 푸르락하고 막 서로 싸우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싸움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죠. 복음을 두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경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 인생의 주도권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인생의 열심, 그 목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 잘 연합이 되기 어렵죠. 분열이 있죠. 그 예전에 한국에서 그런 얘기 많이 사람들이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 망한다 그랬어. 왜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저 종교가 둘이면 많은 것 같잖아요. 다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예수 믿으면 꼭 집안이 망해. 그 얘기가 저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 볼 때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평화를 위한 분열은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평화가 임하니 가짜 평화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적 분쟁 속에 있을 때 참 평화가 마음에 임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싸워 이기게 하소서 막 이러고 그런 게 아니죠. 예, 주님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오늘 기록대로 구위에 눕히시고 매우 가난한 가정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참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낮은 몸으로 오신 이유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은 세상의 거짓 평화를 지장하고 세상의 힘과 어떤 그런 물질과 그런 여유로 그것을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장하고 있지만 평화라고 하지만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평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높은 자의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사람들을 대하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참 평화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인격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참 평화가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뭐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 무너진 위신을 내가 스스로 회복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죠. 예. 우리의 신앙 인격을 지키면 누가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것을 지켜주세요? 참 평화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배심이 생긴 사람들이 참 평화가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참 평화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진짜 평화와 또 한 가지 연결되는 진리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평화의 왕 예수님은 이제 세상의 온갖 거짓 평화를 무너뜨리신다. 13절 보시면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했다. 많은 하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처지로 오셨을 때 하늘 군대가 나타나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늘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힘을 과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장 연약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드러나고 사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이렇게 하늘 군대를 가지고 임하시고 권세를 드러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늘 군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나타납니다. 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와 같은 기록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아기로 오신 건 하나님의 원수된 영혼들을 돌이켜 구원케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은혜의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때 하늘 군대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막강할 것이며 순간에 이 땅에 내리는 모든 심판은 그렇게 끝을 맺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장래까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장래를 보니까 장래도 또한 이렇듯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렇다면 그렇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봤으니 오늘 현재 오늘 2024년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가지고 어떤 결심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성령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떤 하나의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할 때마다 이런 성탄의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항상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네 가지 촛불, 예,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매우 오랜 동안 매해마다 주제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참 해가 지나갈수록 그 하나하나의 그 주제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는지를 더욱더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지만은 주님의 말씀 전체가 함께 우리를 다스려준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그 다음 해를 맞이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우리가 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맞이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축복이라 그래 생각을 해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탄의 진리를 기억하시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을 살피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해서 지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구주 예수의 참 평화가 마음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와 같이 성탄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다시금 일깨워질 때마다 우리가 연약해졌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할 때 항상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재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